안녕하세요, 속보요입니다. 자, 어젯밤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은 시간이 지나고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어제 낮에요. 일본 정부에서 200조 원 규모의 경기 종합대책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니, 이게 규모가 너무 큰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이게 이런 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는요, 윌리엄스 총재가 갑자기, 금리 인하 해야 될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시장에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윌리엄스 총재면은 뉴욕 연은 총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랑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파월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발언 이후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30%대에서 70%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말 한마디로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일단 어제는요, 옵션 만기였고요. 두 번째로 일본에서 뭔가 부양책을 썼고, 세 번째로는 연준에서도 신호를 보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너무 비슷한 일이 2022년 10월 21일에 있었는데요. 이날이 사실 글로벌 증시의 저점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죽으려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금요일 밤에 일본 은행에서 개입을 선언하면서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엔화가 크게 변동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일 하나만으로는 임팩트가 없다고 생각했었는지 그날 동시에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트윗을 날렸는데요. 이 트윗은 정말 가치 있는 트윗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우리 FOMC 회의 때 그동안 75BPC 금리를 무섭게 인상했었는데 이거 75 아니고 50으로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애라는 트윗을 날렸던 거죠. 근데 이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파월의 뻐꾸기예요. 그래서 파월이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시장에서도 75BP 인상 가능성이 75%에서 45%로, 그러니까 야, 이렇게 무섭게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본에서 정책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화답했다. 이번에도 똑같이 옵션 만기였던 금요일에 일본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나왔다.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앞으로도 좀 많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했을 때 뭐한 8분 응선, 9분 응선 정도는 지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도 2022년 10월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여진들은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저점이었다라는 생각은 할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인데요. 비트코인이 10월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빠졌어요. 저도 이게 아니 뭐 적당히 빠져야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요. MSCI 지수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은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를 하는 회사들을 편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MSCI 지수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는 인덱스 펀드라는 곳에서 무지성으로 아 지수에 들어갔으면 내가 살게라고 하는 그런 수급들이 없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봤을 때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MSCI에서 이런 그 스트래티지 같은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회사, 그래서 DTA 회사 들을 편출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후폭풍이 클것 같다. 근데 이 내용들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은 뭐냐면은 이게 펀드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이거 뭐 그냥 비트코인만 사는 회사인데 뭐 그게 뭐 펀드지 회사야? 이런 이제 질문인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MSC가 펀드지 그러면 이게 편출이 되고 그러면 아무도 스트래티지를 안 사고, 그러면 스트래티지 주가가 빠지고, 그럼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살 수 있는 회사는 없어진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마도 스트래티지의 마이크 세일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비트코인이 맥을 못 추고 계속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크 세일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선은 우리 펀드 아니야. 우리는 펀드도 아니고 신탁도 아니고 지주회사도 아니야. 우리는 5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된 운영회사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그냥 쌓아놓고 펀드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적 자본으로 프로덕티브 캐피탈로 활용하고 있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을 어디서 써먹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스트래티지는 STRK, STRF, STRD, STRC 등 여러 가지 상품들을 발행했고 그것을 발행한 규모가 77억 달러나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10조 원의 자금을 모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활용한 금융상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지. 내가 비트코인 사가지고 펀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출하고 구조화하고 발행하고 운영하고 이거 다 하고 있는데 펀드랑은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MSCI의 편출 가능성을 이렇게 막아내려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인덱스에서 이거 편출하든 말든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관련 없이 우리의 전략을 장기적으로 확고하게 운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스트래티지의 마이크 세일러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MSCI에서 우리를 편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나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펀드 아니야. 그러니까 편출시키지 마.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악관에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이제 활용하고 앞으로 뺏어오든지 뭘 하든지 간에 비트코인을 우리 미국 정부는 많이 갖고 싶어. 왜냐면 이게 좋은 거거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을 MSCI에서 편출된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매우 정치적이고 전략적이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과연 이것을 편출시킬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히려 거꾸로 편출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도 생각해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2년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앞으로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흔들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중심 아이디어를 지키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